저는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성도님들과 만남을 갖고 교제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평범한 삶, 그렇지만 정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자녀들이 참 귀하죠. 본인들이 부모 도움 없이 결혼을 다 준비하고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앞으로 꿈꿔야 될 혹은 꿈꾸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혼시키는 과정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시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그 외에도 감사한 일들, 은혜로운 일들을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고백하시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 또한 저절로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삶이 항상 핑크빛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죠. 결코 그렇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찾아오시는 더 많은 분들은 고민을 상담하고 힘든 점들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좋은 회사로 이직했는데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혹은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죠.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문제들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지금 워낙 힘드니까. 사실 돈에 대한 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쉽게 풀었으면 항상 없다. 아마 웃으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한 그 순간에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에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진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좀 많이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네, 그럴 때마다 대부분 주님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필요할 때가 참 많은데 말이죠. 이런 저에게 성도님들은 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나눠주십니다. 제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에게는 비록 없을지라도, 저는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경우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아프신 분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환우들입니다. 환우들. 안타깝고 가슴 찢어지는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조금 같이 아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신의 가족이나 또는 자기 자신 이런 질병 앞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그런 분들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 적어도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좋겠지만 혹시나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는 환경을 넘어서서 뛰어넘는 믿음의 출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많이 힘듭니다.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급하게 정권이 바뀌었고 경제적으로는 주택이나 대출 문제,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관세 문제로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면 크건 작건 소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언제 어느 때나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좌절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사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주변의 환경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경제는 열심히 가꾸어서 일으키면 되죠. 정치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이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이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단어죠? 낙심. 서로 다른 의미의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와 낙심을 함께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마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저는 작년 지구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저희 교회 가장 어린 아이들 이제 영아촌 미척 영아촌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 이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이제 말이 통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듦을 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누워있는 아이들,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죠. 누워있는 아이들만 말을 안 하고 이제 어려움을 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아빠가 너무 이것저것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표현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잔소리 안 하시죠? 네. 사랑이 어떨 때는 넘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크면 학원이나 그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죠. 어른들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어른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 힘든 상황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한 가지 이상은 있을 겁니다. 없으시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감사 또 감사.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선택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어렵습니까? 예, 쉽게 설명해드리면 오늘 무슨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이죠. 예, 그래서 1번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 아멘. 예, 아, 너무 엎드려 잘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당황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은 낙심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어려움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을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이제 완전히 기운을 잃고 축 처진, 예, 축 처진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용기를 잃고 낙담하며 쇠퇴하고 절망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흔드는 우울한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이 바로 낙심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을 가겠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두 천국으로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곳, 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하는 곳, 모든 희망이 사라진 곳이죠. 그래서 주님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한 가지 도전하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위기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냐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겠니?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나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러나 어려움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에 아픈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긴 합니다. 암 환자도 많았고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러면서 마주치는 현실 앞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슬픔 그리고 심지어 분노는 사실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너진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구멍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절망의 밤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응답받기 위해서입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본문의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심히 잘 살펴본 분들은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소외되고 가장 약한 과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높은 자, 가장 강한 자, 재판장. 이렇게 두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소외되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언제나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반면 재판장은 오늘날처럼 당시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말씀처럼 재판장, 재판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속된 말로요, 나쁜 놈입니다. 이 목회자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나쁜 놈. 성도님들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만큼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백도 없고 가난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엄청난 권력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재판장. 얼마나 극과 극입니까? 정반대의 인물이죠. 그런 자에게 가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 들었을까요? 듣지 않죠. 아까 이야기했죠? 네,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장 약한 가부가 가장 움직이기 힘든 권력자이자 높은 사람인 재판장을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계속해서 귀찮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가부와 같이 힘이 없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번 혹은 두 번 그 이상 가부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부부 혹은 자녀의 문제, 이처럼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과부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오직 한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길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키, 핵심적인 열쇠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랑이 넘치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오래 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밤낮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곧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 응답을 받으면 좋으시죠? 안 좋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좋던데. 아마 기도 응답 받고 싫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의 핵심은 단순히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낙심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결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기도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돕는 믿음의 숨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조금씩 임박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때가 점점 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죠. 기도조차 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기도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지라도 동일합니다. 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런 사람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그래서 인생의 그리고 신앙을 오랫동안 이어오신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참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풍파를 맞고 어려움이, 힘듦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걷잡을 수 없도록 흔들리고 우리가 어디에 기대고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가 바뀔 때 내 삶이 바뀐다는 멋진 내용을 포함한 올로 목사님의 저서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변화시키는 기도. 내일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나의 기도를 변화시켜라. 일평생 오직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바울의 기도, 그 기도의 본을 따를 때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책 제일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압축한 그런 내용이죠. 책을 고를 때 저는 항상 표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 속장을 펼쳐서 이제 저자에 대한 내용을 읽고 그리고 중간중간 중요한 챕터들 그리고 서문을 읽고 이렇게 책을 고르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의 시간에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주어지면 저도 바울이 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이 바뀔 때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들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 때 조금씩 자라나며 마침내 거센 풍파가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지켜주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무릎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오면 고난이 닥쳐도 어렵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견뎌냈습니다. 근데 제가 무너진 것은 저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제 가족에게 찾아왔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장애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아내의 유방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장모님과 어머니의 그런 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차라리 하나님 내가 아프게 하지 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건강한 게 저주스럽더라고요. 원망스럽고.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목회자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만하지만 제가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느다란 믿음 한 줄을 붙들고 있었던 것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알게 된 사실인데, 한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사실 한 명은 아니, 여러 명이 찾아오셨어요. 여러 명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나혜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7절 말씀에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기도가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적어도 가느다란 믿음의 선 한 가닥을 힘들게 지켰고,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그 마음을 지켰기에 오늘 또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저는 삶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 삶에서, 제 삶의 경험으로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매일 매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